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아멘.
참 이상합니다.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앞에 나오면 청중평가단 앞에서 느낌이 듭니다.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누군가가 탈락입니다 그렇게 외칠 것만 같습니다. 그런 떨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강대상에 선다는 기분보다 무대에 선다는 기분이 더 강하게 드니 말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잘해보고 싶은 그 무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몸부림치며 씨름하면서 담아주신 말씀을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을 의식합니다. 평가에 연연합니다.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 거룩한 말씀 사역을 하면서도 저는 제 가치를 챙겨 먹고 싶은 것입니다. 제 자랑을 삼고 싶은 것입니다. 제 만족과 유익을 챙겨 먹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세상 부귀영화는 다 물 건너갔으니 이거라도 잘해봐서 왕노릇 해보고 싶은 것일까요? 이 나의 허망함을 좀 떨어내보려고 몸부림도 쳐봤습니다. 그러나 되지 않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가당치 않습니다. 늘 이 모양입니다. 말의 실력은 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그럴듯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삶은 답보 상태. 오히려 더 능청스럽게 위선을 떠는 제 모습이 가엾어 보일 뿐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떨어내면 저것이 올라오고 저것을 떨쳐내면 이것이 저를 올가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어느 날 이런 제가 몹시 가여운 것입니다. 너무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만 가여운 인생일까요? 성경의 인물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가여운 인생이 맞던데요.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왕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사울왕은 오랫도록 다윗을 추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에 대한 불안함, 시기심, 열등감, 해결되지 않는 그 분노로 밤잠을 설치며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울왕에게는 또 하나의 대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조금 쉴만 하면 쳐들어오고 좀 잊을만 하면 찔러대는 그런 대적의 나라였습니다. 사울왕이 탄식합니다. 언제쯤 저 원수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줄까? 바로 그 즈음입니다.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상 28장은 시작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사울왕이 떨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자불안석해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절박하고 급박해지자 사울왕은 무당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 여인이라도 붙잡고 살아보겠노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겠죠. 무당 여인을 붙들고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합니다. 이미 죽어버린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무당 여인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을 불러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이 나타나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너 내일 죽는다. 너 내일 죽어. 이 이야기를 듣자 사울왕이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습니다. 성경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혼령이 말한 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그날 사울왕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력이 쇠해서 그렇게 땅바닥에 엎어졌노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너무 허망해서. 일이 가는데 악착같이 살아온 자신이 너무나 허망하고 허무해서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은 것입니다. 너무 눈물겨워서, 너무 가슴이 미어져서. 이제 가는데, 이제 끝인데 남은 추억이라고는 자신의 왕의 자리 지키겠노라고 아둥바둥 거린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량해서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은 것입니다. 너무나 비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것이 사명이라고 여겼지만 실은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숭상해온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그렇게 비통해서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은 것입니다.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은 사울왕의 모습이 얼마나 가엽고 처량하고 안쓰럽게 보였으면 무당 여인이 먼저 사울왕에게 말을 이렇게 건넵니다. 왕이여, 뭐 좀 드십시오. 기력을 회복하십시오. 사울왕이 말합니다. 안 먹어. 아니, 못 먹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무당 여인과 신하들이 거듭거듭 재촉하고 설득해서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있는 이 사울왕을 일으켜 식탁 의자에 앉힙니다. 무당 여인 자신이 최고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요리를 준비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떡을 굽고 그렇게 식탁을 마련합니다. 사울왕 인생의 마지막 식탁입니다. 사울왕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만찬. 허망하고 비통하고 가엽고 눈물겨워서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던 사울왕은 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최후의 만찬에서 어떤 생각이 스쳤을까요? 이 자신의 최후의 만찬에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맛이 들었을까요? 송아지를 씹어 먹으면서, 빵을 삼켜 먹으면서 어떤 맛이었을까요? 맛있었을까요? 교우 여러분, 가여운 사울왕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가여운 이 사울왕의 뒷모습에, 그 처축 처진 뒷모습의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사울왕과 대조적으로 칭송을 받고 있는 다윗 왕은 좀 다를까요?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다윗은 뭔가 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도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의 허물과 추악스러움이 덕지덕지합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품에 안는 그 음탕스러움과 그 정욕도 그러하거니와 그 음란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의 그 비열하고 야비한 모습을 좀 보십시오. 자신의 간음을 은폐하겠노라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일부러 불러내어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라고 유도하는 다윗의 이 능청스러움과 야비함을 좀 보십시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죽음의 사지로 몰아버리는 이 다윗의 야비함과 비열함을 좀 보십시오. 다윗과 함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공범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이야. 이 일로 너무 신경 쓰지 마. 수고했어. 살벌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을 찾아와 다윗의 이 추악스러움을 폭로하기 전까지는 다윗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아무도 알 수 없노라고 그렇게 가리며 늘 하던 식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며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거짓된 모습을 눈에 그려보자면 메스껍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할 수 없는 일시적이고도 본능적인 한 번의 잘못이었다고요? 원래 다윗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나 이런 실수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10절까지 시작. 아멘. 하나님에게 이 법궤가 기란 여아림으로 불려지는 이 바알레 유다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중에 있습니다. 이 법궤가 소들이 끄는 새 수레에 옮겨집니다. 법궤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 환호와 갈채와 열광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이 세수레의 앞뒤로 서 있는 이 웃사와 아요는 그 많은 영광과 갈채를 한 몸에 받아내고 있습니다. 웃사와 아요가 왜 이 법궤를 수레로 끌어야 하는지 그렇도록 고집을 피웠는지 그 속내가 들킨 것입니다. 그 영광과 갈채를 그 환호를 한 몸에 받아내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사람이 영광을 너무나 지나치게 받으면 탈이 나는 법. 마치 웃사는 자신이 하나님이나 되느냐. 자신의 손 안에 법궤와 하나님이 있느냐.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과 법궤를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느냐. 그런 교만스러운 몸짓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침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웃사를 치십니다. 웃사가 죽습니다. 웃사의 비명 횡사.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새번역 성경은 이를 잘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마치 자신의 제사를 흠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안색이 변하여 분노했던 가인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기대대로 이 법궤가 잘 움직여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 뒤에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합니다. 법궤를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봅니다. 자신도 화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면서 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바람대로 안 되니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향해 손사래를 치고 밀쳐냅니다. 이 법궤를 오벳 에돔 집으로 옮깁니다. 오벳 에돔은 무슨 죄입니까? 오벳 에돔도 이 웃사 사건을 압니다.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다윗이 두렵고 무서운 것은 오벳 에돔 역시도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오벳 에돔에게 그냥 넘겨버리면 어찌합니까? 왕의 명령이니 나는 못하겠다 말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한음수 없이 이 법궤를 힘겹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셔야 하는 오벳 에돔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밤낮으로 긴장했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에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힘겹고 두렵게 이 법궤를 돌보고 갖고야 했겠습니까? 다윗이 참 치사합니다. 비겁합니다.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이 이 법궤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다윗이 복이 임했어? 이제 괜찮아졌어? 그때서야 오벳 에돔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를 잘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잘 옮겨옵니다. 그때 다윗은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오벳 에돔이 다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늘을 쳐다보며 쓴 웃음을 지으며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왕이여, 제가 당신을 압니다. 비겁하고 치사한 당신을 말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 다윗의 춤을 추는 모습을 또 한 명 미갈이라는 다윗의 아내가 조롱하고 업수히 여깁니다. 왕의 채통머리 없게 그게 무슨 행동이냐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여기서 미갈이 단지 다윗의 그 찬양하는 모습만을 보고 그렇게 비난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미갈이 뭔가 꼬여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사무엘 하 3장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광야로 내몰려지자 미갈은 졸지에 가부가 됩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딸 이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다윗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이 되어가면서 이 미갈을 요구합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이 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 미가를 데리고 오면서 이 발디엘이라는 남편이 울며 불며 멀리 쫓아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남편에게 두둑한 보상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발디엘은 보상도 필요 없으니 아내와 떨어뜨리지 말라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부탁하건만 가차없이 끊어냅니다. 냉정하고 매정하게 끊어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그 후에 자식이 없었더라 그 말씀은 찬양하는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만도 아니라 미갈과 다윗이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이런 다윗이 뭐가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뭐가 예뻐 보였겠습니까? 아무리 첫 번째 지압이라고 한들 뭐가 그리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무늬만 부부였지 않았겠습니까? 어색한 부부. 그 이유도 무시하고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윗을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여운 다윗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영웅 다윗 말고요. 그 이면에 감춰진 다윗의 이 가여운 속사를 좀 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제사를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그리 고백했던 다윗의 그 상한 심령의 다윗, 가여운 그 다윗을 보자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저마다 우리의 감춰진 속살은 가엽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착같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이름을 날렸어도 그 속살은 가여운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둥거리며 아둥바둥 살다가 끝내는 그 가엾음으로 마침표를 찍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가여운 몸짓으로 길을 걷는다. 가여운 눈은 글썽인다. 그렇게 가엾게도 휘청이며 울먹이는 가여운 나여, 가여운 너여. 제가 쓴 시입니다. 그렇게 비웃을 줄 알았습니다. 예. 지금 101분이 저를 아주 가엽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가여운 인생들이 어찌 살면 되는가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요상한 단어 두 동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와 제자들에게 다가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지나가려고 하다 이 단어가 참 이상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께서 이 무리들을 성급히 흩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홀로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가만 보시고만 계십니다. 보시면 달려오셔야죠. 가만 보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해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무리들을 다 먹이고 흩을 때는 아무리 늦어도 밤 10시경. 제자들이 밤 10시경 정도에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갔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는 밤 4경,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4시간, 5시간을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예수께서 그렇게 오랫도록 보고만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오랫동안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남의 고통을 즐기시는 성향? 왜 보고만 계실까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끝내 보고만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며 건져주신 게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쌩 하고 지나쳐 가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떡 떼시던 일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본질적 의미는 이 인생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예수의 자기 계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마른 떡 다섯 조각, 이 볼품 없는 이 메마른 생선 두 조각에 불과한 실존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만 둔하여져 있습니다. 마음만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뿐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구하라. 그 예수님의 일가를 들어 마땅한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마음이 둔하여져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옳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마른 떡 다섯 조각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메마른 이 생선 두 조각에 불과한 실존입니다. 풍랑을 만났으나 우리에게는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와 이 결핍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하며 무능합니다.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 반응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을 뿐입니다. 자신이 해봤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많은 풍랑을 만났었고 예전에 많은 바람들을 만났었지만 이겨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경험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힘겹게 노만 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타까이 바라보시면서, 얘들아 힘에 부칠 텐데, 한계를 만날 텐데, 너희의 무력을 직면할 텐데, 나를 찾아야만 할 텐데, 그렇게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당신을 찾기만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만 계십니다. 계속 자신의 노 젓기만을 열중하는 이 제자들을 끝내 보다 못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좀 더 가까이 오시면 이들이 좀 알아볼래나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다 지나쳐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노 젓기에만 열중할 뿐입니다. 아니, 심지어 유령이다! 그리 허망히 외칠 뿐입니다. 어찌 제자들만 이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악착같음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노만 열중하며 저댈 뿐입니다. 자신의 노를 내려놓고 두 손을 드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할 거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좀 밀어주세요. 내가 열심히 해볼 텐데 미비한 게 있다면, 부족한 게 있다면, 구멍난 게 있다면 좀 채워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만 주세요. 이런 부탁과 청원은 많이 하지만 자신의 가여운 실존을 자각하고 풍랑을 만나 어찌할 줄 몰라하는 나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무력과 무능의 자리에서 항복하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은 채 진정성 있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참으로 턱없이 부족해 보이던데요. 풍랑이 무섭다고는 합니다. 이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이 삶이 비루하고 힘겹고 눈물겹다고 비명은 질러댑니다. 자신의 무력과 이 무능이 버겁고 한계를 만나 어찌할 줄 모른다고 아우성은 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착 같은 노적기는 포기치 못한 채 노저음만을 열중할 뿐입니다. 신앙은 나의 노를 내려놓고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가여운 인생임을 자각하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한 채 오직 예수밖에는 답이 없는 것처럼 오직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 예수만을 간절히 부르고 찾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가여운 인생이 맞습니다. 나는 불가능한 답이 없는 인생이 맞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그 고백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원래의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단함과 힘겨움, 지침, 사나움과 목마름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저마다 가여운 인생이면서 자신이 조금 낫다고 자랑하며 으스댐만 가득합니다. 모두가 다 가여운 인생인데도 조금 더 가여운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며 손가락질하며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좀 보십시오. 교회에 능력이 있는 자가 없어서, 지혜 있는 자가 없어서, 힘 있는 자가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까? 교회에 운동이 없고 구호가 없고 조직이 없고 계획이 없어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항복하지 않아서입니다. 두 손을 들지 않아서입니다. 모두가 저마다 내가 노를 저어보겠노라고 아우성쳤기 때문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잘난 사람들이 오히려 암초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 침몰은 그들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어찌 완전함만 있습니까? 어찌 잘해냄과 성공과 승리만이 사울의 인생에 가득합니까? 정반대입니다. 못났습니다. 실수합니다. 아파합니다. 신음합니다. 헐떡여합니다.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스컬럽스, 고등어 가시 그런 게 아닙니다. 포로들을 깨어 질질 끌고 다녔던 새꼬챙이, 나무 꼬챙이를 의미하는 아주 험한 단어입니다. 얼마나 삶이 비루하고 힘겹고 만만치 않았으면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해 자신을 표현했겠습니까?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우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업수여김을 받습니다. 조롱과 모욕과 욕을 얻어먹습니다. 사역의 실패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성이요? 그의 말년에 그 곁에 남아있는 자는 손에 꼽을 정도 몇 명이던데요. 오죽했으면 그 추운 감방에 가죽옷 하나 가져다 줄 사람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힘겹고 그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모진 풍파를 맞닥뜨리며 살아내면서 내게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약하고 그 부족한 이 바울을 붙들고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던데요. 이 연약하고 이 힘겨워하는 이 바울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해 나가던데요.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그럴듯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악착 같은 그 노후가 꺾여지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대와 바람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깨어지고 난 뒤에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꿈틀거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놀라운 해결책, 힘 있고 능력 있는 어느 누군가의 지혜,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 우리의 계획, 우리의 준비, 우리의 조직, 우리의 구호, 우리의 명분,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시도는 눈물겨운 가상한 노력임은 분명하지만 하늘의 생명 역사는 없습니다. 하늘 역사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분명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 생명의 역사는 막힌 채 그저 남아있는 동력으로 삐그덕삐그덕 굴러갈 뿐입니다. 결국은 멈춰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애씀과 수고와 나의 열심의 노저음은 나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으로 맞춰질 뿐입니다. 후회와 실망만 남겨둔 채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런 철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맡기고 기도하면 다 된다는 그런 순진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타게 울부짖고 찾아도 풍랑 그대로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울부짖어 기도해도 풍랑이 오히려 더 거셀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나 나의 노를 내려놓고 간절히 진정성 있게 오직 주 예수만을 찾고 부르자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실존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여운 나이기에 가여운 우리이기에 오직 주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기에 그 예수만을 오롯이 바라고 기대하고 부르는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원래의 자리요 우리 인생의 처음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세우신 왕들이 저 형편인데 대사도 바울이 저 처지인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같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절망적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사악합니다. 못됐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같이 가여운 인생이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가여운 인생들이기에 우리 서로 가여워하며 살면 안 되나요? 이 가여운 인생들이 오로지 주 예수만을 찾고 부르며 그렇게 순수하게 살면 안 되나요?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께만 기도하고 예수만 의지하며 살면은 안 되는 것인가요? 그게 교회 아닌가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바둥거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발버둥 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는 나의 실존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 가여운 인생임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여운 인생이 맞구나. 내게 답이 없는 게 맞구나. 내게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맞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서요. 이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포기치 않는 분이 계시다면서요. 이 인생을 끝까지 붙들고 다독이며 설득하며 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서요. 그 풍랑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로까지 내려오셔서 죽음으로까지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그 풍랑의 자리에서 나의 가여운 실존을 자각하는 나아가 간절히 찾고 부르고 바라보는 것, 그게 맞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교우 여러분, 나만 붙들고 바둥거리기만 하지 마십시다. 다른 사람만 붙들고 늘어지지만 마십시다. 상황과 현실만을 붙들고 허걱대기만 하지 마십시다. 오직 주 예수만 붙들고 견디고 살아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하나님, 욥의 이런 탄식과 신음이 가여운 우리 인생에게는 어찌 없겠습니까?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풍랑의 때에 내 애씀과 몸부림 대신에 나라는 실존이 실은 그렇게 가여운 인생임을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을 진정으로 찾고 바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원래의 자리를 혹독하고 절절하게 찾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 토닥토닥 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